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신앙에 치우침 없이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은혜와 평강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결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해 말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으로 온 정성을 다하고 있었을 때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수차례 집단 모임을 가져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3차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지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모임을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모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인터컵의 대표 최모 씨는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면 그 백신이 마치 베리칩처럼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DNA를 조작해서 세계 시민이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세계 단일 정부 소속인 빌 게이츠 씨가 사전 기획한 것으로 일종의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체시키고 세계 사람들을 다 사이버 세계로 집어넣어서 컨트롤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만든 글로벌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신을 맞으면 사단의 표인 666표를 받는 것이며 결국 사단에게 굴복해서 노예가 된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666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666은 요한계시록의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숫자풀이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오늘날 이거 베리칩을 생각하면서 그걸 썼겠어요? 666을 쓰면서 앞으로 한 2000년 후에 베리칩이 나올 거다 하고서 썼겠냐고요, 그거를. 예. 그게 아니라 1세기 말 아래 로마 황제의 집권 아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은밀히 위로하고자 어니그마, 수수께끼까지 숫자를 사용했었던 겁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알파벳 순서에 숫자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의 글자 중에서 첫 글자인 알파는 1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베타는 2고요. 그리고 감마는 3, 델타, 요즘 델타 변이라고 하는데 델타는 4입니다. 숫자로 요타는 10이고 카파는 20이고 로는 100이고 시그마는 200이고요. 그렇게 해서 알파에서부터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오메가는 800이라고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멘, 알파, 멤, 엡실론, 그리고 눈,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단어는 이제 숫자풀이로 하면 9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었던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딴 게 아니라 이 네로 같은 박해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으로 도피해서 쓴 책이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의 누군가가 이제 힌트를 아주 정확하게 줍니다. 이 박해자를 가리켜서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황제들을 의미하는데 이 여덟 번째 왕, 여덟 번째 황제가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는 한 제국, 한 종교, 한 황제라는 통치 이념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황제의 신상에 1년에 한 번 이상 참배하는 것을 로마 시민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의무를 행한 사람에게만 황제의 공식 인장이 찍힌 표를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일종의 말하면 짐승의 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휴대하지 않은 자들은 처형되거나 상거래를 재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네로 황제에 이은 제2의 박해자로 여덟 번째 왕인 악명 높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이 성경시대 교회들은 잘 알았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666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그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성행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게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은 아, 이 요한계시록을 서신으로 받아보는 순간 아,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날 666 이 숫자 프레를 각자 자신의 시대에 맞추어서 왜곡 해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그럴듯한 해석에 또 어떨 때는 뭐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그냥 원래 의미보다도 해석이 더 그럴듯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럴듯한 해석에 미혹된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이단 사이비단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한때 구원파 그리고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말에 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가 났었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다미선교회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 이단들이 한때 컴퓨터와 이단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갖다가 666, 666으로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컴퓨터의 각 단어를 수치로 표현하면 111이 돼요. 거기다 인간의 숫자 6을 곱하면 정확하게 666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의 경우에도 숫자를 대입해서 그 글자를 갖다 숫자로 계산하면 역시 666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듯이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또 숫자로 풀이하면 또 이게 666이에요. 아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람만 666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존 낙스 같은 유명한 그리고 종교 개혁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그분도 이름을 풀이하면 역시 666이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름 가운데서도 영어로 쓰고 나서 그 이름을 풀어서 숫자로 만들어 보면 666 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세상에 666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그러자 지금은 666을 바코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상품들 위에 새겨놓는 바코드 있잖아요. 이렇게 이 바코드는 코드 인식을 위해서 가이드바를 세우는데 왼쪽 끝에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붙여서 만들어둔데 이 세 줄의 길이가 길어서 금방 구분되는데요. 또 이 숫자가 묘하게 6에 해당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또 666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상품에 이 바코드가 붙으니까 음모론자들이 또 흥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만이 상거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절과 딱 연결시켜서 이 상거래하는 코드로 쓰는 이 바코드 666 이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성경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예수님 오셨을 때 성경 시대 신약 성경 시대 정말 많았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게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음모론이에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확신을 다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흔들어댔던 거예요. 이 음모론을 가지고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에도 할례가 저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가 된 겁니다.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젊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았어요. 오늘날 666 바코드나 오늘 본문의 할례 문제는 생각해보면요 이 단어가 다르고 좀 주제는 다르지만은 문제 본질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지 완전히 똑같은 문제예요. 둘 다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중점을 놓치게 한다는 점에서 같아요.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다 함께 먼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나 어떤 사람은 할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딴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예. 뭐가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뿐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혹은 짐승의 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약속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데 16절이거든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할례로 구별했어요. 할례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 받지 못한 백성, 이렇게 할례 여부로 구분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 후로는 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다 외우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 기준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새 언약 신약으로 완전히 대치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할례, 무할례, 666 이런 게 하나도 단 하나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 그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죠,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이 16절에서 보면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 근데 이 16절에 보면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임하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과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6절에서 보면 그 평강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평강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할 때 그 평강, 이게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이레네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행복을 평강이라는 단어에 다 담아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는 복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을 그 안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데, 그리고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헤세드의 번역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변함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게 긍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이게 헤세드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이 주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믿음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그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주 안에서 언제나 풍성히 믿음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그토록, 그렇다면 이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할례를 이렇게 강조했을까? 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건데 왜 오늘날에 계속해서 666,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 외에도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알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저들이 이러는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 자랑하고 싶어서, 나와 너를 가르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육체로 자랑하려 함,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단의 유혹 중 하나가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껏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껏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과,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를 진짜 제대로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과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랑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자랑할 게 그렇게 많아요. 나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네, 어느 대학교 나왔네, 나는 뭐 돈을 얼마나 버네, 자랑할, 우리 아들이 뭐 또 좋은데 또 이렇게 취직했네, 뭐 이게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내가 너보다 키가 크네, 작네, 뭐 이렇게 얼굴이 더 하얗네, 그래서 뭐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게 다 순간적으로 다 배설물이 되어져요. 육체의 자랑, 이게 자랑을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경계될 사단의 유혹 중 하나가 자랑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한 것이죠. 이 자랑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사람이 방 두 개짜리 있는 사람한테 방 세 개짜리 있는 사람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번에 어떻게 돼가지고 방 세 개짜리 샀다고. 근데 요 자랑을 오래 가지 못해요. 언제까지 자랑할 수 있어? 방 네 개짜리 가진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사람이 앞에 나오면 갑자기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나는 이러밖에 못해, 인생이 마치 실패자 같이 느껴지게 되고, 아, 내가 그래도 스카이 대학에 좋은 대학 나갔는데, 아 그런데 말이지 갑자기 또 하버드 나온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래서 이 세상껏 자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시기질투 부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만 자랑하잖아요. 다 끝나. 예. 이 세상에 자랑 다 끝나.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아무것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 나도 역시 세상에 부럽지 않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헛된 그런 경쟁심과 헛된 부러움에서 오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무슨 명품도 자랑하고 우리 집에 무슨 저기 무슨 가방이 몇 개가 있다 뭐 이런 거, 무슨 가방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예. 아, 제가 아는 게 루이비통 알아요. 루이비통. 루이비통을 어떻게 하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루비예요. 근데 걔가 똥을 싸면 명품이 된다고 하더라고. 루이비통.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배우게 됐어요. 루이비통이라고. 그러니까 걔 똥 같아. 죄송해요. I'm sorry. 아, 그 가방 가지고 계시는 잘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또 말을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하여튼 예수 자랑하면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이 메이지 않게 된다는 거. 예.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되고 나면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냐 하면 비교가 아니에요. 차별 없이 주어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할례가 오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 이런 자랑하는 사람. 예.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마치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쭐해했고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2등 시민처럼 열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서로 편이 갈라지게,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당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서로 분열이 되잖아요. 다투는 이게 이단인 겁니다. 할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성도들이 나뉘었던 거예요. 오늘날 666 베리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딴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딱 나누는 거예요. 홍해 가르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컴퓨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들, 서로를 갈라서 우스꽝스럽게도 마치 백신을 맞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상식이 몰상식한 일이냐면 딴 게 아니잖아요. 이 백신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미국 내에,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100%가 진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맞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100% 맞으면 코로나 가다가 거기서 멈추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That's it. 이제 완전히 코로나에서부터 자유를 먹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또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인 LA에 이 또 델타 변이 백신이 또 번진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고. 그러면 코로나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방법은 모두가 빨리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식적인 행동이 왜곡된 이단적 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아주 그런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예. 이단들은 늘 자신을 다른 교인들과 차별화시킵니다. 늘 자기들만 천국에 이르는 비밀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백신 맞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의 할례를 강조한 것은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와 너를 가르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두 번째 이유가 이게 더 무섭고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일의 가장 무서운 위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 신앙에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신앙에서부터 떠나게 한다는 점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상하죠. 자꾸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돼요. 666 베리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기 전에는 마음속에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 그분의 은혜는 다 좋겠어요. 평강이 임하는 거고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666이 들어오고 할례가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 십자가가 점점 그 은혜가 약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된다고요. Back to Jerusalem 운동과 666 종말 사상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늘 현재 바로 여기에서 주님의 십자가 모두가 다 든든히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중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예수 십자가보다도 이거 은하철도 999도 아니고 666이 뭐냐고요 도대체. 예? 이게 무슨 판타지의 공상과학 만화 같은 이 숫자풀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 복음의 내용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통탄스럽냐고요. 예? 그리고 혹은 666표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사함 받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하는 이 복음의 소중한 내용들이 어느새 변질되어서 할례 문제로 다투게 되고 666 숫자풀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슨 어려운 수수께끼 풀듯이 하듯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신앙생활은 너무 이렇게 깨달음의 그 무슨, 이게 우리가 불교도 아니고요, 뭐 아침에 도를 깨달으니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큐티 할 때도 무슨 자꾸 깨달아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 복음에 그냥 붙들리세요. 예수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론을 몰라가지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게 아니라요, 예수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의 능력에 붙들기 연약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면 삶은 그 순간부터 변하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날 많이 답답한 게 목사님들이 설교도 보면 너무 책을 많이 읽었어. 예. 그래가지고 가만 들어보면 무슨 사회 강연에 온 것 같은 내용도 되게 많아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좋아요. 예.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알 때마다 무슨 깨달음이 생겨, 깨달음이. 근데 저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경계했지만은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가는 성령의 능력을 알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새롭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지면 진짜 곤란해요.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율법주의자들, 오늘 본문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와가지고 갑자기 율법주의 613개를 내놓은 거예요. 이거 배우려면 진짜 우리는 10계명도 외우는 게 쉽지가 않죠. 10가지 계명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막 10개를 외우고 20개를 외우고 30개를 외운 사람, 그리고 한 개도 못 외운 사람, 이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개를 못 외운 사람은 나는 못 외우니까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그래서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닌데, 율법 주의자들도 지키기 힘든 613개 율법 조항을 모두 지켜 행하여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천국 가는 길이 그런 길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타가 지나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천국은 세계 정부가 있고 그 정부에 빌 게이츠가 개입돼 있고 백신 주사 맞으면 DNA가 조작되고 모든 세계 시민들을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이 이야기도 힘든 말들을 과학적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 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울어도 천국은 못 가요. 그렇죠? 힘써도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건강해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가요. 이렇게 갈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 불쌍히 사랑하셔가지고 너무나 쉽게 누구든지 거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생명의 길을,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긍휼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 이단들은 뭘 가르치는 게 많아요. 체계적으로 엄청 많이 가르치잖아요. 여기 꼭 배워야지 뭐 이렇게 뭐 되는 것처럼 구원도 받고.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하다가 이상해져 사람들이 다. 예. 그거보다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 복음에 붙들리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 그 삶이 중요한 거 알지 못하냐? 할래나 뭐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오늘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이단 사설에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죠?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 그 은혜를 언제나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시대 교회 안에서 역사했던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은 오늘날에도 어떻게든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굳건한 예수 신앙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